만사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통해서 잘 느끼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그만큼 앞으로의 모든 진행과정이 훨씬 용이할 수 있고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드디어 여리고 평지에서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남쪽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암몬 지방까지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 모두가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도하던 제목대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는 용감하게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썩 빠르게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뭔가 자꾸 하루하루 시간이 지체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요단강 건넌 다음의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시키시는데 그 준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5절까지에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준비는 모든 전쟁에 나가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그 광야에서 다 거쳐 지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 여리고 점령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할례받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유월절 잔치를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원래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서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 모두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격려받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할례 받는 일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도록 하시는 일 이런 일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첫 번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급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다 호락호락한 민족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선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피폐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그렇게 한가하게 거기에서 할례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유월절 잔치를 일주일씩이나 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급해도 이 준비 먼저 하라 말씀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준비에 전념하게 됩니다. 먼저 할례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몸에 새겨 표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생산되는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정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이다라고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중에 교회 안에까지 그것을 강조하게 되어서 큰 혼란이 생긴 적도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만들어주실 때는 이것을 무슨 구원의 조건이라거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길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 장막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별의 수를 네가 다 셀 수 있겠느냐?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너 자손의 수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고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물 많은 사람이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향 떠나는 담대한 신앙 보이기도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혼이 나고 이런저런 과정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말인데 전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할례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먼저이고 그 의로운 백성인 것을 인처표해 주시는 할례는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할례가 의로워지는 것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의로워진 하나님 백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구원해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마지못해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출발합니다. 근데 길을 출발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도대체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말씀하여서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길 출발해서 힘겨운 여정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깜짝 놀란 모세와 모세의 부인이 함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갈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 문명 속으로 이방 종교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없이 핍박하는 그 세력 속으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의 할례 받지 않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일부터 해결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애굽이 만만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장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홍해 건넜다라고 하니까 그 애굽의 문명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 사실은 그 당시 애굽의 문명과 국가의 수준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꼭 한번 거치는 데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룩소르라는 곳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도시 하나 전체가 신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전들로 도시 전체가 가득 차 있는 그 유적지입니다. 그것이 당시 이집트의 문명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런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굉장한 종교 세력과 그 종교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 권력과 그리고 끝없이 이 약소한 히브리 민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강압적인 정책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 세계 속으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다른 걸 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인 것의 표, 그것만 명확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제도를 길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전쟁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애굽을 출발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 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죽었고 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는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을 겨를이 없어 그걸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잠시라도 여기 머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그 앞에 그 평지에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 행동이 부자유할 때 상처가 낫기도 전에 적군이 쳐내려오기라도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1절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겠다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준비를 하기에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 준비를 하기에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에 따르는 뒷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막아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땅에 사는 일곱 족속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게 하시고 그리고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긴급히 할례를 행한 것의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 중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민족적인 신앙인들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시더라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신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동질성을 지닌 한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많이 한때 유행어처럼 사용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는 한민족이다.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 너도 거룩한 백성이고 나도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동질성으로서의 결속 이것을 강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세 번째 뜻은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마음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결한 사람들이다. 그 할례라는 말의 뜻이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부정을 제거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한 마음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로서 동질성을 지닌 함께 형제자매에 대한 그런 한마음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공동체요. 우리 모두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치가 물러갔다. 길가래를 말했듯이 굴러갔다.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수치, 애굽에서의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끝났다. 광야 생활하면서 때묻고 더러워졌던 우리의 영적인 오염들도 다 우리에게 떠나가고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셨다.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자신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호를 씻김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중심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수치는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의로움을,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행했던 일은 길갈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이 유월절 잔치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제도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 패삭이라는 말로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명절, 축제일이, 우리로 말하는 추석과 같은 굉장한 축제일이 이 유월절 패삭축제입니다. 원래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통과 지나갔고 그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석방 해방시켜주지 않던 바로가 더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자유민족이 됐다는 의미에서 해방절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 후에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온 지 두 번째가 되었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면 이동 중이게 되었을 것이고 그 유월절 지키려면 집집마다 양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다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홍해를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념하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면서 전 민족적인 신앙 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때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아버지 때 그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사회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걸 청산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한 가지가 유월절 지키는 거였습니다.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척결해내고 그다음 나무 목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과격한 개혁 조치를 용감하게 시행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30장, 3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은 최북단 지역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인,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되겠죠. 그 지방에 사는 모든 대표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심지어는 유다 왕국에 속하지 않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의 대표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 기간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역대하 30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다음 말씀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 땅으로 돌아와.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 이유들로 그 선왕의 시대에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던 그 땅이었는데 이게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심 가지고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다.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갱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첫 번 전쟁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신앙을 되찾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자는 영적 각성과 변화와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을 거대하게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백성이 되게 함으로 한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유월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거치면서 마지막 준비, 세 번째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입니다.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도 상당히 긴장하고 초조했던 모양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여리고성 근처를 배회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자기로서는 또 처음 하는 전쟁이거든요. 지금까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 느끈하게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 자신이 지휘한 첫 번 전쟁이에요. 여기에 성공해야 갈 길도 쉬워지게 되고 그 자신도 지도력이 확보되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 통치에도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까? 적을 위하는 분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이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대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너희 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끔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대답하고 아니다 그럽니다. 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편가르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랬대요. 링컨 대통령이 전선을 시찰하는데 한 병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도 이기도록 기도하고 저 남군도 이기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그 정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남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북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그들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편 저 편이 있으시겠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진리로 든든히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면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하나님만 우리에게 오시도록 부르신다 하여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고 정결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현장 속에 임재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불안합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이 개운치 못해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불확정성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많이 걱정스럽고 많이 염려되는 우리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체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걱정합니다.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을 큰 칼 차고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같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 장관 보내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서 듣던 말씀 같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전에는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여리고 앞에 길갈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라도 추한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욕망 다 내버리고 때묻고 더러운 것들 정결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시키는 과정 전체를 보시면요. 할례 받게 하시죠. 유월절 지켜서 거룩한 백성 언약 자손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죠. 그리고 네가 선 곳에 거룩한 곳에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을 요구하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시키신 게 아니에요. 막 대표를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을 해야지 그거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기 점검하게 막 화살이 몇 개나 있냐 그런 한 마디도 안 하세요. 너희 정결하냐? 깨끗하냐? 마음 준비되어 있느냐? 믿음 준비되어 있느냐? 성결하냐? 그것만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물으시는 줄 믿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정결하냐? 십자가 보혈 믿냐? 성령의 도우심 확신하니? 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주님 저희가 죄인들이지만 주의 피로 씻김 받은 건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든든한 확신 가지고 서시면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백성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